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바뀌는 노동법 제도들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들은 과거에는 연차 휴가가 따로 없었는데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쓸 수 있게 됐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또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서 난임휴가라고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5월 29일부터는 그래서 사흘간의 난임치료 목적의 휴가를 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난임 환자들 중에 여성의 경우에는 검사 치료받으려면 한 달에 서너 번, 5번 이상은 내원을 해야 되니까 사실 사흘 휴가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게다가 사흘 중에 하루만 유급 휴가라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연차 휴가, 개인 휴가를 꺼내서 써야 했던 거니까 조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이든 유급이든 무급이든 사실 난임 휴가 제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인 만큼 저 난임 휴가 며칠 쓰겠습니다라는 말이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노사 간의 새로운 고충이 되지는 않아야겠는데요. 근로자들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생긴 법 조항인 만큼 당당하게 잘 챙겨야겠고요. 사업주들은 또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입니다. 영화관에서 관객이 영화 티켓값으로 돈 10,000원쯤을 내면 극장은 그 수익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나눠 갖는 걸까요? 이 극장 스크린 뒤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야기들 오늘 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해외 금융 탐방 시간에는 멕시코 경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도 물론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오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세계 각 나라의 금융 환경을 정치, 문화, 역사,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에서 살펴보고 또 그 나라의 속사정도 함께 들여다보는 글로벌 금융 탐방 시간입니다. 글로벌 금융 탐방기의 저자 한야금융투자 해외금융팀 육민혁 팀장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느 나라 가봅니까?
네, 코수염을 기른 남자가 네. 큰 모자를 쓰고 기타를 치는 모습. 매콤하고 달콤한 타코, 그리고 영화처럼 탈취했다가 잡힌 마약왕 구스만.
멕시코?
그렇죠.
예, 멕시코. 멕시코 가봅니까 오늘? 멕시코는 뭐 석유 좀 많이 나는 나라, 그리고 뭐 미국이랑 붙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뭐 이 정도이기도 한데, 가끔 영화에 나오는 멕시코인들은 마약 거래도 많이 하고 범죄자로도 많이 묘사가 돼서,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뭐 실제로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자세히 안 가봐서. 좀 위험하다 이런 인상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저도 다시 갔을 때 살짝 가기 전에 무서웠는데 네. 실제로 가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조직과 관련이 있는 북쪽의 국경 지역 쪽만 좀 위험할 뿐이지
예.
전반적으로는 좀 안전했고요.
네네네. 멕시코인들이 육팀장님을 무서워했는지도 모르겠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겠네요.
칸쿤이라고 하는 해변 휴양지는 신혼여행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더군요.
네, 아주 인기가 예.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뭐 그 정도 알려져 있고, 가끔 축구하면 아, 멕시코랑 만나면 또 지겠네? 뭐 이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월드컵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같은 조에 속해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그 멕시코는 이렇게 스포츠 경기할 때는 빼고는 한국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 가도 메이드 인 멕시코 이런 거 잘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뭘 사오고 우리는 뭘 파나? 그게 궁금한데. 멕시코에서 우리는 뭘 좀 사오고 우리가 멕시코에 또 파는 물건들은 뭘까?
저희는 주로 그 석유를 많이 사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멕시코는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데 멕시코가 물건을 구입해 온 나라 중에서 네. 한국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많은 물건을 구입해 주는 고마운 나라입니다.
아, 멕시코 입장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나라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면적도 실제로 지도에서 봐도 크지만 수치를 보니까 한 20배 정도 크고 인구가 얼마나 돼요, 멕시코가?
인구는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대국인데요. 예. 경작 가능한 땅도 많고
예.
지하자원도 풍부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7번째로 석유가 많이 나는 아주 매우 축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 말고는 뭐가 납니까, 이 나라는?
석유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나는 산유국이고요.
예.
은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나는 은 생산 국가인 매우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석유가 나면 뭐 이 나라는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석유값 올라가면 이 나라 국민들은 행복하고 석유값 떨어지면 근심 걱정 많아지고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산유국처럼 의존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멕시코는 전체 재정의 약 30% 정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예 정부가 석유 팔아서 세수를 충당한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 재정을.
네. 예.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90% 정도를 의지하고 있고
예.
사우디는 70%, 러시아는 한 40% 정도 되는데
예.
그래도 30%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걱정을 해요. 우리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도 석유값 오를까 봐 늘 전전긍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원개발도 해외로 하러 나가자 아니면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대체 에너지도 또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 많은데 거꾸로 멕시코 같은 산유국들은 석유값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다른 예. 산유국들과 다르게 석유값의 폭락에 대비해서 풋옵션으로서 위험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아, 금융상품을 사서?
네네네.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풋이면 이제 판다는 뜻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옵션.
네네.
선택권.
네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석유값이 그러면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산다는 뜻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직 안 샀는데 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주식을 아직 안 샀는데 오를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샀는데 아, 이거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이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송경제라는 회사가 있고
네.
네, 송경제 주식 가격이 지금 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내면 송경제 주식의 가격이 앞으로 얼마가 되든 간에 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식 가격이 올라도
네.
단돈 만 원에 살 수 있다?
네, 지금 가격이 만 원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권리를 산다면은 송경제 주식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네.
저희 아직 안 샀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저희가 낭패를 볼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얼마를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일종의 보험료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옵션이면 제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떠오르는 게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동차 보험을 한 1년에 한 50만 원 주고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가 아무리 크게 나도
그렇죠.
저는 뭐 괜찮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딱 그런 건데.
네, 네.
그러면 반대로 손경제 주식회사 손경제와 비유해서 설명하면 손경제 주식이 예를 들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나는 주식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지든 2천 원으로 떨어지든 주당 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발 뻗고 자겠네요.
네, 맞습니다. 옵션으로 예. 그렇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거를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멕시코는요. 풋옵션을 산 겁니까? 멕시코는 유가가 떨어지면 걱정이니까 배럴당 한 우리는 배럴당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0불은 갔으면 좋겠는데 200불 되는 거 바르지도 않아. 우리는 배럴당 70불만 있으면 좋겠는데 배럴당 40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가는.
네네.
세상에 유가가 얼마나 되든 배럴당 70불에 우리는 항상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옵션을 산다는 거죠, 멕시코는.
네, 맞습니다.
그런 옵션을 얼마나 줘야 돈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옵션 내가 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한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누군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을 받아준 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얼마 내야 하느냐, 얼마 내야지 옵션료를 내는 쪽과 옵션료를 받는 쪽이 동일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느냐를 놓고
보험료.
예. 네, 보험료를 놓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구하는 방정식을 도출해 냈고요.
예.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옵션 계약을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네.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요.
금융상품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보험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보험료가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석유값 하락 사고 방지 보험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옵션이라는 게 저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갑자기 시장이 급변동하면 옵션 갖고 있는 분들, 산 분들, 이 큰돈 버는 사례들이 가끔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옵션으로 가장 큰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예. 2001년 9.11 테러일 때인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그렇죠.
때.
그렇죠. 예. 그 다음 날인 9월 12일 날 아침에 무려 500배의 수익이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테러를 저질렀던 알카에다 역시 테러를 자신들이 저지를 것을 알기 때문에
네.
테러를 저지르기 며칠 전에 예. 이미 그 옵션을 사놓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계약한 시점에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옵션을 사가지고
그럼 떼돈 버는 거죠.
네네.
일종의 그 주식시장에서도 보험 상품 내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나하고 자동차 보험회사하고 내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고 날까 안 날까. 나는 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험료 50만 원 내는 거고.
네.
자동차 보험회사는 안 날 것 같아. 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50만 원 일단 내고 네. 혹시 나면 내가 다 물어줄게.
네네.
저는 자주 이깁니다. 보험회사를. 그렇군요. 그럼 멕시코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봐서 그런 풋옵션이 있으면 돈을 얼마나 줘야 돼요? 멕시코는?
멕시코는 2001년 이래로
예.
매년 풋옵션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예.
1조 원의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아, 그 멕시코가 석유값 떨어졌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로 1년에 1조 원씩 냈다?
네네네.
국가 재정으로?
네네.
혹시 그러면 석유값 떨어졌을 때 거봐 내 보험 들어놓기 잘했지 이런 걸 행사한 적 그러니까 보험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멕시코가?
네, 17년 동안 총 3번 행사했습니다.
풋옵션을.
네.
예.
그리고 이때 각각 5배, 6배 그리고 3배의 수익을 거두었고요.
예.
17년 동안 3번만 행사했으니까
예.
14번은 옵션 프리미엄만 날린 것이죠. 그동안 꽝도 많았다는 것인데요.
예예. 예.
유가 하락에 대비해서 풋옵션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자동차 보험 안 들면 그만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얘기인데 잠깐만요. 17년 동안
네.
보험금 타본 적이 멕시코 정부가 3번 있다고 말씀 주셨고
네, 네.
한 번 할 때마다 5배, 6배, 3배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4배니까. 14조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17년 동안 그렇게 받았으면 17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보험료 냈으면 17조 원을 보험료로 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손해봤네요, 멕시코 정부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하지만 이렇게 풋옵션으로 헷지를 해서 얻은 유익함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 정부는 유가가 폭락을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매년 1조 원이나 쓰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있으실 텐데요.
네.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멕시코 정부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이것은 멕시코 정부가 발행한 차용증, 즉 멕시코 정부 채권을 산 채권자들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예, 예.
그래서 멕시코가 돈을 빌릴 때 우리는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경제 구조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멕시코가 유가 떨어지면 멕시코에 빌려준 돈 떼일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아니, 저희 보험 들었어요 라고 하면 아 그러면 빌려줘도 되겠다고 채권자들이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덕분에 해서 멕시코 정부는 돈을 빌릴 때 더 낮은 금리로
네.
그리고 더 긴 기간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저 기업하는 분들은 우리 공장 담보로 돈 좀 은행 가서 빌리려고 하면 아니 저 사장님 저희 그 혹시 그 공장에 불 나면 어떡합니까? 그 우리 그 불안해서 못 빌려드리거나 빌려드려도 한 연 10%는 내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장님은 회사 돌아와서 야, 김과장, 화재보험 들면 보험료 얼마나 나가는지 1년에 한번 계산 좀 해봐라. 화재보험 들어놨습니다라고 하면 은행 가서 돈 잘 빌려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에서 그 생각한
네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그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가 실제로 보험, 낸 보험료가 더 많다고
네네.
사실은 좀 손해봤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보험 들은 덕분에 멕시코 정부가 외채 끌어올 때 이자를 싸게 문 게 있다면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저렴하게 빌린 겁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IMF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마음의 평화 덕분에 약 20bp 정도 더 낮게 조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2%포인트?
네, 맞습니다.
예.
네, 멕시코 정부가 1년에 빌리는 금액, 즉 채권 발행량은
예.
1년에 약 100조 정도 됩니다.
외채를 꼬아오는 정도가?
그렇죠.
예.
그래서 20bp 정도면 0.2%니까
예.
옵션을 통해서 연간 한 2천억 정도를 절감했고
이자를?
네. 17년 동안이니까 약 3조 4천억 정도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아까 저 그럼 거의 이제 쌤쌤이네요.
그렇죠.
네, 17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보험료 내면서 보험 들었는데 실제로 보험금 타먹은 경우는 14조 원어치밖에 안 되니 손해였지만 그 보험 덕분에 이자를 한 17년 동안 3조 원 정도 적게 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산유국들도 다 이렇게 해요. 그럼 멕시코처럼 1조 원씩 보험료 내면서 국제유가 떨어지면 그걸로 해지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예.
멕시코처럼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돈을 예. 쓸 때 아까운 부분이 있고 아깝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는 데는 안 아까운데 뭐 택시비를 아깝다거나 혹은 뭐 친구들 사주는 건 안 아까운데 자신에게 쓰는 건 아깝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아까운 부분이 있고 안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괜히 해지한다고 해가지고 뭐 보험료 냈는데 보험에 대한 혜택 못 받으면은 생돈 날아간 것 같기 때문에
네.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동의를 좀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저희 입장에 적용을 시켜 본다면은
네.
한국은 석유가 안 나는 나라니까 석유 값이 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칫해서 또 올라가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석유 값이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뭐 어떤 정치 분이 매년 1조 원씩 우리도 옵션을 삽시다.
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린 교육에 써야 됩니다. 아니, 복지에 써야 돼요. 뭐 고용 창출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 우리도 돌이켜보면,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네네.
해외 자원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해외에 나오는 유전의 지분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실제로 탐사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걸 우리나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한 게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도 그럼 석유를 갖고 있어야 그 위험이 해지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나간 거였는데.
맞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의심도 드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럼 그럴 거면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거꾸로 우리나라는 유가가 오르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싼 가격 정해놓은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는 반대로 하면 콜옵션이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돈 주고 그냥 사놓으면 마음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나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정부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콜옵션 사기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니까.
보험료를.
네,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그 보험료 낼 돈 있으면 우리 딴 거서 합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저희가 뭐 국회에서.
그렇겠네, 그죠?
네네.
한 1조 원 들여서 샀는데
네.
국제유가가 안 오르면
네.
기껏 수십만 원 내고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사고 안 나고 지나간 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하고.
그렇죠.
아까울 텐데
네.
국회에서는 왜 쓸데없이 1조 원 어디 딴 데다 썼냐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장기건 봐야 되는 건데
네.
뭐 3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길게 보면 또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는 바깥에 네. 무슨 광구 찾아다니고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판단을 해보면.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 수입량과
네네.
멕시코의 산유량을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면 우리도 한 1조 원 들겠네 대충 예상할 수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수입량이 좀 더 많죠, 많기는.
네, 좀 더 많습니다.
아, 그럼 1조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써야 위험이 해지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공약 들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옵션 이야기를 주로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배웠는데 비슷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보험이 그런 거고
네네.
또 다른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 1년 정기예금이 네. 한 2%쯤 되잖아요.
이자가.
네네. 그래서 한 2%, 3%라는 그런 일반적인 이자가 아닌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크게 봐서 둘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신용이 그만큼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신용을 좋지 못하다는 것은 빌려준 쪽에서 그만큼 떼일 가능성도 높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축은행 같은 데 가면 이자 많이 주는 게
그렇죠.
저축은행의 신용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이 이자 많이 주는 네네. 거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옵션을 매도했을 때입니다. 즉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네.
옵션을 매수한 쪽으로부터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즉 예. 보험료를 받게 되는데
예.
이 보험료를 얹어서 금융기관이 저한테 주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수익률을 높게 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예.
주가 연계 증권, 즉 ELS 같은 상품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보다 뭐 한 30% 정도 하락하지 않으면은
예.
몇 퍼센트의 금리를 주겠다고 하는 상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상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보다 30% 이상만 안 떨어지면
네.
연 뭐 한 6%, 7% 줄게.
그렇죠.
이런 상품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주가 지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네.
주가의 폭락 위험에 대비해서 저희에게 보험료를 준 것이고 금융회사는 그 보험료를
받아서
받아가지고 얹어주면서 저희에게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투자자 중에 누군가는
네.
한국 주식이 지금보다 30%만 안 떨어지면 정말 좋겠네.
네.
그런데 난 떨어질까봐 잠이 안 오네.
네네.
그럼 누군가한테 이런 보험을 좀 들고 싶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야, 누가 좀 3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나한테 큰 돈을 주는 그런 보험 좀 하나 만들어주라. 내가 그럼 보험료 낼게.
네네.
그렇게 한 거고. 그럼 소비자들이 보험회사가 된 거네요, 그거.
그렇죠. 각각의 소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보험회사가 된.
그 그런 친구 경우. 혹시 30% 이상 떨어지면 우리 이 친구한테 돈 물어주기로 하고.
그렇죠.
그 대신 30%가 안 떨어지면
네.
이 친구가 보험료 낸 걸 우리끼리 나눠 갖자.
그렇죠.
나눠 가지니까 연 한 6% 되더라.
네네네.
아, ELS가 그런 상품이었네요.
게다가
예.
금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
옵션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옵션을 붙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예.
홍콩 주가 지수, 도쿄 주가 지수, 유럽 주가 지수 뭐 이런 각각의 주가 지수가 각각 뭐 일정 퍼센트만큼 안 떨어진다면은 어떤 높은 금리를 준다는 구조가 있는데
네.
우선 괜히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홍콩, 도쿄, 유럽 이 세 개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옵션을 매도하고 보험료를 받은 그런 상품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파생상품 혹은 뭐 콜옵션, 풋옵션 그러면 아예 전문가나 하는 거지 뭐 나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고 말씀하셨듯이 설명 들어보니까 ELS 상품 같은 것도 흔히 우리가 가입하는 걸 고민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구조네요.
그래서 뭐 이런 상품이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
이런 구조라는 걸 아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주력 상품인 석유의 가격 등락을 멕시코 정부는 어떻게 해지하고 있는지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금융팀의 육민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친절한 하나 씨의 이하나입니다. 경제 상식도 잡고 상품도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손경제를 잘 들으신 분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복습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도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근로자가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출근을 해도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따로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직종일 땐 초과근로를 얼마나 했는지도 알 수 없으니 몇 시간을 더하든 일정한 금액으로 미리 정해서 급여를 포함해서 일괄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근무 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지도 지침을 만들어 이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제도일까요? 1번 포괄임금제, 2번 일괄임금제, 3번 단박임금제.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포괄임금제, 2번 일괄임금제, 3번 단박임금제. 정답은 지금부터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거나 MBC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하나였습니다.